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시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지요. 여기까지 나온다고 누가 억만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구성하게 많은 교회고 조그만한 나오기 어려운 교회지만 꿋꿋이 견디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데에 바로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하는 권속들이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뭐 들으셨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어떤 할머니하고 이 젊은 남자가 앉아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지간이었는데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고 얼굴이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했냐면은 한마디로 별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래 네가 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 뭐 이래가지고 따졌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선 제 몸이 피곤하니까 저도 주일날 아침에 늦잠 한번 들어지게 자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또 있어요. 교회 가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그러다가 제가 졸다가 깨도 아직도 안 끝났는데도 제가 아주 그냥 이유가 뭔진 차후간 교회에서 있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뭐냐 했더니 예 이유가 또 있어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이게 도대체 연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박자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되고 그러면 좀 짧은 건 골라가지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왜 또 그렇게 긴 것만 골라가지고 부르는지 계속 그러니 저 정말 화가 나요. 이러면서 아들이 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어놓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네가 지금까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교회 가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하겠다. 그러시면서 첫째,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그런 감정에 따라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은 무조건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집안에 무슨 초상이 나더라도 주일날 장례식은 비하여 월요일에 하듯이 집안에 모든 애경상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우선 주일날에는 꼭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두 번째, 너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오래 한다느니 찬양대가 박자도 못 맞추고 화음도 안 되고 뭐 그러는데 넌 교회를 왜 사람을 보고 다니냐. 우리가 이 교회 당하는 거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지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서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다. 그 어머니 말씀이 옳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세 번째, 내가 참 유치한 얘기를 너에게 하는데 네가 주일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여러분 우습죠?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루 종일 생각하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교회 가기 싫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한 300여 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이상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목사님이 만약에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도 계속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안 다니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반 이상이 그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나가는 거는 뭡니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거죠. 억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억지로 왜 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유가 몇 가지 되겠죠. 그 이유를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 나가면은 참 속상한 것도 많고 뭐 나오고 싶지 않은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그 주신 소명으로 사명으로 알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을 거이고 좀 초라하게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아 그럼 제가 안수 받았는데 이거 안 하면 뭐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다. 그러면 이거 정말 여러분 슬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 이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의 이런 것들만 어려운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생활하는 마음이 이 목회자들로부터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 성도인들 행복하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혹은 설교하는 과정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걸 듣는 성도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슬프다고 이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적의 이름을 올리시고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없이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야 그래야 행복한 신앙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왜 그런지 그렇게 좋아요. 그저 우리 교회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서 주일날이 와가지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한 주간에 한 번 이리로 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맞장구도 치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면서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늘 교회 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냥 내 출석하는 교회만 생각하면 절로 경건해지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행복해지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갈등해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배당에서 무슨 원수를 만난 것처럼 제가 이 다투는 사람들을 뜯어 만들려고 아주 혼난 그런 적도 있는데 뭐 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당에 그 다투던 그 자리 앞을 지나가게 된다면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뭐 전에 그 자리에서 누구랑 그 다퉜던 그 사람하고 다퉜던 그 기억이 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 그 뭐 교회생활도 못할 것이고 즐거운 생활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떠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 행복한 성도로 은혜로운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귀의 경을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의 귀에다 대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어도 소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귀의 경 읽기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성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앞에 쭉 올라가서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귀를 쫓아내셔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그걸 보면서 속이 꼬부라진 아주 못된 사람도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와, 예수님 굉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박수를 그냥 착착착 치면서 대단하십니다. 아주 다들 놀라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아, 그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가지고 아, 저 예수가 말이지 저거는 귀신을 자기가 쫓아낸 게 아니고 그 귀신의 우두머리 격인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낸 거지.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쫓아낸 거지 저 예수가 쫓아낸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저 비하하고 조롱하는 건다. 그러니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에 예?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치자처럼 꼬부라져가지고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하는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본문의 병행 귀절이라고 그러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소 같은 놈들입니다. 어쩌면 소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에게 소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아듣도록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소귀의 경을 잃는 것처럼 마음의 문이 다 닫혀가지고 무슨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수긍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트집 잡을 것이나 혹은 욕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쭉 가리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는 못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복된 여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보고 그 보이는 반응이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못된 바리새인들이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려고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말씀 쭉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귀퉁이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한 여성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수긍이 가고 참 아름답고 귀하고 황홀한 말씀인지. 이야,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어디 있나. 저 예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껏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은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귀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감격에 사무쳐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조그만 말로 뭐 이렇게 이게 속삭이는 그런 뭐 잘 안 들리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수긍이 가고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그 옆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이 서 있던지 말던지 너무 감격이 돼서 그냥 이 여인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당신을, 누구를,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그 여인, 어머니와 당신을 먹인 저지, 그 어머니의 저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예수 선생님을 낳은 어머니까지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내가 몰라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 훌륭한 아드님을 낳았으니까 저 예수 선생님의 어머니는 정말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러는 성도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성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의 일을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금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인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저 이렇게 그냥 눈을 깔고 째려보면서 전 목사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목사 끌어낼까 이런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말하면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어떤 성도 하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뭐하라 그럽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은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어떤 이유든지 빗장이 쳐져 있고 꽉 다져가지고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한마디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성도라고 하면은 이 여인처럼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도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나무에도 떨어지고 뭐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백배까지 결실을 한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편지가 끝날 때마다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듣는 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권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듣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모습으로 예배 참여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물론이고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럴 때도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된다고 하는 사모하는 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귀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예배 전 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시간시간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뭐합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배당 이 본당에 들어오면은 사적인 얘기보다도 인사를 하시더라도 우리 눈인사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옆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이게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저 뒤에 있는 저기 우리 라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언언할 것이 있으면 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언언해서 이 본당에서는 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으로 말씀이 들리려고 할 것이면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면 말씀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아주 좋은 훌륭한 말씀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모두가 다 칭찬하는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시험 들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어떤 성도와 다퉜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훌륭한 교회고 대단한 목사님 설교를 하셔도 이미 내 영혼의 마음이 다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화가 난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마음이 다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질 못한다 그 말씀이지.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부부가 심하게 다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으면은 그렇게 쪽쪽 무릎 빨던 내 새끼가 학교에 가가지고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와서 엄마 100점이야 그러면 그래? 그러고는 고개 쓱 돌리고서는 저놈의 새끼 집에 닮아가지고 공부는 잘하네. 아 그러면서 그냥 애를 안아주거나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나면은요, 예? 애까지도 미워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면 절대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렇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요 시험에 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괜히 이런저런 불필요한 일에 내 어떤 욕심 때문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고 그러면은 그 뭐 시험에 들 뭔 얽힐 그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그냥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예 나보다 당신이 잘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뒤로 물러서면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 어떤 시험이라도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돼야 그 다음 주시는 말씀들이 쪽쪽쪽쪽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얽히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교우들에게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교우들에게도 잘 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수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 스스로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은 지 4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 설교하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에 내 소리만 해왔으면은 어려울 거 없어요.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소위 말하는 재탕하지 않고 이것저것 뒤져보고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어떤 데는 밤도 새기도 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그걸 증거하는 그분마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 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건데 그 전해주는 사람을 싫어해가지고서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전하는 사람 좋아해야지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한 교회 생활은 교회 성도들 간에도 피차이 사랑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할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지.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예수님 당신을 낳은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28절 그것이 덧붙이신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잘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복을 받았구나.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하면 지킬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말씀 지키는 것도 말씀이 귀에 들려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얘기니까 조금 놔두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참 불행한 교회들도 생각지 않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모일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들은 다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연장자들이 대부분들이고 아무튼 그런 어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욕먹을 각오도 하고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그 여러 장로님들한테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데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좋은 목사님을 모셔오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장로님의 책임은 90%는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목사님들을 모셔올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뽑는다고. 아, 우리가 뽑는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잖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주님의 종은 뽑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고 하면은 청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모셔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보십시오. 그러지를 않아요. 청빙이 아니야. 모셔오는 게 아니야. 좀 안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무슨 죄인처럼 이렇게 불러다가 딱 그 부부를 앉혀놓고 신문하듯이 물어봅니다. 그 앞에 장로님이 이렇게 무슨 팔짱 떡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 기도를 많이 하시오. 뭐 이렇게. 제가 만약 그런 얘기를 누가 그렇게 질문해 오면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장로님은 기도 많이 하시오? 장로님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섬긴다면서 그저 몇만 불씩이나 그렇게 해보셨소? 나보다도 많이 하셨소? 뭐 이렇게. 뭐 입에 담기 불편한 그러한 얘기들도 참 많이 있어요. 들어보면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모님 고등학교 때에 성적표까지 내라고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거는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많은 교회들이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그 진단서를 내라 하는 이러한 교회도 많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신 이후에 병들면 그 교회는 아주 큰일이 나니까 그러면 이제 병든 목사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목사님은 그 후에 절대로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건강한 목사님도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병약한 목사님은 병약한 것이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싹 무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은 약할 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그랬는데 아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은 그렇게 아멘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는 있는지. 그러면 뭐 보디빌더 출신이나 뭐 씨름 선수 같은 그런 목사님 모셔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고 하면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양했어요. 저는 지금 암을 앓고 있고 그래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암을 앓고 있는 목사님만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암 투병 중인 성도가 여럿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병약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 중인 목사님이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모셔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임하고 목회 중에 암이 다 나았어요. 온 교우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내가 어쩌면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이 다 나버리고 말았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고 그걸 직접 본 온 성도들이 되니까 그 말씀이 이 교회에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암 환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교인들이 암 환자가 아니라 예수 믿지도 않은 암 환자들이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그 교회에 다 찾아 몰려오게 되니까 환자들만 오겠습니까? 가족들까지 함께 오는 겁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 목사님 아주 왕성하게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고 저를 몰라서 그러시면 차라리 제 신원조회를 해보시라고 소셜넘버나 아이디 정도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근사하게 그런데 준비한 이력서를 내고 각종 거기에 대한 증명서를 어태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력서도 믿지 못하니까 그저 청빙위원회에서는 그 오리지널 어떤 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거거든요. 목사 안수 증명서까지. 뭐 차라리 신원조회하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뽑아왔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무슨 물건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 부임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뭐 30대도 있을 수 있고 그저 많아야 45세 미만 되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그런데 이 목사 교회 장로님들은 다 60이 넘으시고 설교도 들어온 것이 뭐 1, 2년 들었습니까? 수십 년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아직 젊고 미숙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 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마음이 다쳐요. 뭐 이번에 우리 교회 부임한 목사님은 이 설교가 좀 시원찮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온 목사는 말이야 뭐가 시원찮다 뭐 이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스 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가 뭐예요? 스님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스 하면은 이거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무리 가깝고 젊은 사람이라도 직분을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직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라도 님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말이에요. 뭐 저 안 보는 데서 저보고 우리 이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고 미숙하니까 아휴 이번에 우리 교회는 목사는 말이야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영 시원찮아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무슨 말하는 기술이나 테크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 얘기하죠. 부흥사들 원고도 없이 잘만 하시는데요. 그 여기저기 똑같은 말씀만 하니까 그런 거고 뭐 사람들 기억력이나 지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한 곳에서 그저 원고 없이 계속 설교하시면은 이런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가 없든지 같은 말씀을 반복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말씀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책 보기도 하고 저런 것 그냥 듣기도 하고 남의 설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주간 전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 기록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뭘 듣는 겁니까? 그분이 전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설교죠. 왜?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말씀 전해드리니까 당연히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도 최소한 주일마다 설교를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생각할 때는 그 시원치 않은 설교. 매주 마음에 문을 닫고 눈을 감고 앉아 있잖아요. 아, 오늘 말씀을 저 전하는데 말이지 나도 알고 있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걸 설명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 하네. 그러면서 이 젊은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을 평가하고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누구의 영혼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의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말씀 먹는 일이 없어서 고사목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장로님이시래 그러지만은 그분의 영혼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교회를 할 때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짜증밖에 나오는 것이 없고 성도들에게 야단만 치고 여러분 이것이 병든 모습이에요. 병든 모습. 여러분 그런 분이라면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그뭐 아들, 손자, 며느리, 딸, 사위가 다 모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복받아야 된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똑같이 이번에 우리가 데려온 목사 어디 예배 시간에 보니까 영 시원찮더라고. 그러면은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딸, 사위 모든 자식이 그걸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오,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형편없는 목사인가 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말씀 듣고 있지 않아. 평가만 하고 있지. 그러면은 그 장로님, 그 자녀, 그 후손들이 다 같이 그 영혼이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는 커녕 그냥 대물림을 해가면서 그 믿음이 죽어가다가 더러는 2대, 더러는 3대 지나면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그 사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던데 근데 지금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녀. 그러면 장로님이면 뭐합니까? 그 후손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성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장로님이라고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예,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이런 것들이 이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 그리고 이 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 저나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은 전에서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하나님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람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면 결국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말씀 받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도 다 어디에 나오네요. 말씀 속에 담겨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1편 그 첫째 둘째 규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복이 담겨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날 그 많은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비록 나보다도 20살, 30살 이 어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아오는 게 아니라 모셔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자녀들도 다 복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욕먹을 각오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욕했을까요? 저를 욕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듬해에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해달라고 연락이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 타고 13시간 날아갈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또 하고 저하고 시간도 맞지 않고 그래서 못 간다고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퀄리파이드가 된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도 그분의 나이나 어떤 연륜을 떠나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에도 들어오고 이 말씀으로 들으면 행복하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해서 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복을 열어주시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치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 손길마다 건강한 몸과 마음과 우리 주님 동행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옮겨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선한 곳으로 우리 안은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분을 주 나의 죄 다시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이 분을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담아줘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이 분을 주 나의 죄 아시는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이 분을 주 나의 죄 사람 된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나누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이 분을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이 분을 주 나의 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